of sand dunes and salty air. Quaint little villages here and there. 시사 너무 어려우시죠?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눈 감았다 뜨면 새 소식이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들 하나하나 정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용어도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학기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들으면
똑똑해질까요? 이
라디오 본격 시사 큐레이팅 팟캐스트 들통라입니다. 오늘 방송은 들통라의 이번 주 비공식 막방입니다. 너무 아쉬우시죠? 아쉬운 마음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로 달래고 오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네,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중간에 아주 아름다운 코러스가 한번 들어가서 더욱 노래에 집중이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피처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가수 데뷔를 하셔도 될 것 같죠? 아마 누군지 네. 모르겠는데
안녕이라고 말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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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저희들 청취자분들께 안녕이라고 말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님 댓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러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러게요. 그 코러스 하신 분이 좀 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네. 왜 그러셨는지 참. 네.
근데 안 나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지켜주셔서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
네. 다들 네. 한 주 계속 잘 지내셨나요? 저 네. 세 명이서 완전체로 만나는 게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달 만이라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코로나로 2주 휴방하고 또 이제 2주 더 이제 한일을
진짜
못 보게
돼가지고 한 달
진짜 한 달 만에.
네. 맞아요.
어쨌든 한 달 동안 많은 뉴스들이 있었고 들통라가 어느덧 이번 학기 마지막 방송을 맞이를 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청취 방법 안내 먼저 빠르게 시작하고 넘어갈게요. 본 방송의 경우 PC로 청취해주시는 분들께서는 yirb.yonse.ac.kr에서 지금 바로 듣기를 클릭해주시고 스마트폰으로 청취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열벨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운드클라우드와 팟빵에 열벨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비롯해 다양한 열벨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문제로 다시 듣기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음악의 경우 사운드클라우드에 선곡표를 올려놓겠습니다. 더불어 열분 이번 학기 안전하고 즐거운 방송을 위해 마이크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모든 DJ가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열비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랩을 하셨네요.
네.
저번 주에도 랩하시더니
빠르게
마음님이 안녕이라고 말할 뻔했다고. 다시 한번 감사해서 다시 한번 감사해
주세요. 반가워서 안녕이라고 말할 뻔하셨다는 거 아닐까요?
혼자 안녕.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알겠습니다. 다들 뭐 하고 지내셨나요 이번 주?
네.
너무 더워요.
그냥 더워요? 뭘 하고 지내요?
너무 더웠어요 네. 이번 한 주간.
아 맞아요. 네. 아 저는 마스크 때문에 진짜 너무 여기 안이 덥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
힘들어요.
좀 얇은 마스크 아닌가요?
맞아, 얇은데도
그래 보여요.
이 안에 그래도 습이랑 열기가 차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아
이 마스크 구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편의점에서 1+1 하는데.
아 그래요?
아, 샀어요.
이게 근데 KF94만큼은 아닌 건가요?
네 아니고 그냥 뭐 비말 차단 정도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덴탈 마스크 쓰고 있거든요. KF는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어우 저 못 쓰겠어요.
힘들어요 진짜. 근데 네. 사람들 없을 때 뭐 네. 그럴 때 살짝 뺐다가 사람들 보이면 다시 하고 그렇게.
맞아요.
덴탈 마스크도 비말 그 막는 건 충분하다고 하니까 여름에는 그거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근데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코를 꼭 막아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좋은 꿀 감사합니다.
네.
네.
다들 그래도 마스크 되게 잘 쓰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잘 쓰고 막 네. 지하철에서 봐도 마스크 안 쓰신 분들 진짜 없고.
맞아, 안 쓰면 못 봐요.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막 탔으면은 이제 내리거나 그럴 법한데 다들 그냥 잘 끼고 계시길래
맞아요.
아 누구 몇 명 빼면 나도 빼야지 이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뺄 수 없어요 우리.
국민성이 아주 철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 아주 대단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스무스
아침 말하세요.
저의 일과요?
아, 일과까지
어떻게 되셨어요?
저 그냥 퇴사하고 너무 심심해서 저 월요일에 방송 개인 방송 진행했고요.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고 이제 정말 할 게 없어서 요즘 생활 패턴이 바뀌었어요.
아, 뭐
새벽 그렇게? 6시에 자고 낮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뭐 하지? 뭐 여행 어디 가지? 뭐 이런 거 보고 그리고 막
좋네요.
아르바이트 할 거 뭐 있나? 이렇게 보고 하면서 그냥 뉴스거리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좋다.
여행은 국내 여행?
네 그냥 아무데나 언택트 여행이라고 그러니까 네. 컨택트 하지 않는 여행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되도록 하려면
혼자 그래서, 가야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혼자 가는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잼은요?
저는 똑같은데 저는 하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공채가 조금씩 열려고 있어서
아 진짜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에 광주로 출장을 갔다 왔어요.
진짜요? 왜요?
뭐 약간 취재 같은 거를 할 일이 있어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진짜 비행기 타고 갔는데 진짜 여행 가는 거 같고 좋더라고요.
진짜 비행기?
수요일이 며칠이었죠?
10일이요.
10일에 네. 광주? 왜 갔다 오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취재하러.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어떤 취재인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사건 같은 거.
사건 같은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저널리즘 스쿨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그... 총선 그후라고 말해도 되나? 그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네네네.
이제 총선이 끝나고 광주의 네. 보수 미래통합당 여기 어떻게 지내고 있으신지를 이제 여쭤보러 내려갔었어요.
아 거기 세력이 있구나.
네,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진짜 바쁘게 지내고 있네요.
아 저는 뭐 그렇게 바쁘지는 않고요. 그냥
얼른 성공하셔서 저희를
그러니까 좀 선배가 빨리 돼주셔서
네,
저희는 잼만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전 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
이번 공채에서 꼭 잼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간절히 원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너무 아쉬워서 한 학기 빅뉴스 정리하는 멋진 코너도 가지고
맞아요.
왔잖아요. 그래서 청취자 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기대를 놓으시면
맞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1부로 먼저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이번 주 재밌는 한 주 읽기 첫 번째 소식은 북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4일 오전 6시죠. 북한 노동신문이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담화를 보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와 정부가 대북비라가 100회 무익하다면서 북한에 뿌리는 전단지를 이제 못 뿌리게 하겠다. 그런 내용의 법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통일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한 지 4시간이 지나자마자 굉장히 짧은 시간이 상태였죠. 지나자마자 공식 브리핑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브리핑에서 이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을 밝혔죠. 그래서 통일부는 이 이유에 대해서 접경 지역의 환경오염이나 폐기물 수거 부담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통일부에 이어서 국방부도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니까 이제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접경 지역도 지저분하게 하고 또 줍기 위해서 노동력도 필요하고 또 그러다가 혹시 북한이 뭐 자극을 받거나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삐라를 그만 뿌려라. 이렇게 된 거죠.
정리 감사합니다. 근데 대체 이 삐라가 뭐죠? 대체 어떤 내용을 담았길래 뭐 그만 보내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삐라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이제 7080 시절에 삐라 줍기 뭐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더 옛날에 이제 북한과 분단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네 공산주의보다 우리가 더 나아, 민주주의가 더 나아, 너네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걸? 이런 걸 선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체제도 선전하고 심리적으로도 좀 압도를 하기 위해서 남한은 북한에게, 북한은 남한에게 살포해온 전단지 같은 거기도 하고 딱지 같은 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정부 주도로 삐라를 날리다가 90년대 이후 남한은 효과가 없어서 북한은 돈이 없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왔길래 탈북민 단체에서 만든 대북 전단을 한번 봤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두 분?
아니요, 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아주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살인자 김정은, 독살당한 김정남. 여기에 독살당한 김정남의 사진이 막 붙어있어요.
아이고야. 아, 진짜요?
네. 그리고 그 삐라의 내용이 뭐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 백정 김정은 뭐 이런 굉장히 상당히 원색적이죠. 노골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네. 위선자 김정은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 대북 전단들이 전단지에도 적히기도 하고 소책자에도 적히기도 하고 뭐 메모리 카드 이런 걸로도 북한에 실어 보내진다고 합니다.
좀 그렇네요. 좀 기괴하다는 느낌도 들고 막 네. 사진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 삐라가 북한에 날아가서 김여정이 그렇게 화가 난 거군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보면 4일에 김여정이 화가 나서 그런 담화문을 냈고 통일부가 브리핑을 했어요. 이런 삐라 보내지 마라. 위협이 될 수 있다. 여차하면 법까지도 제정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쩔쩔매고 있죠. 그러다가 돌연 북한이 9일에 무슨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9일에 이제 대남 사업, 그러니까 남한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남한을 적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우리를 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통신선을 차단을 했어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통신선도 끊기고 동서의 통신선도 끊기고 국제 상선 공통망도 모두 끊어졌습니다.
네. 근데 사실 남북 간 통신선이 끊긴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6차례 이상 이 통신선이 끊어졌던 전례가 있기는 한데 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는 남북 관계가 좀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절은 다 가고 긴장이랑 대치만 남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예측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이렇게 갑자기 남한을 적으로 돌리고 통신선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유감일 수밖에 없죠. 사실 삐라를 뿌렸다고 뭐라고 해서 이제 법까지 만들어서 못하게 하겠다고 국민들을 얼러놨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북한이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사실 뭘 더 해줘야 안 할 것이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내용이 담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에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비준 동의안 처리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판문점 선언을 대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판문점 선언은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네.
2018년 4월 27일에 남북 정상이 막 손잡고 판문점에서 같이 그 선 넘어가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그때 합의한 내용을 판문점 선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뭐 남북 관계 개선하고 우리 긴장 상태 좀 완화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판문점 선언에 담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의 일환으로 공동 연락 사무소가 설치가 됐었던 겁니다.
아, 그럼 그건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네. 그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이 비준 동의안을 설명하려면 이 협정이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결이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우리 이제 어떤 협정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인을 하는 거를 체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여기 사인한 내용에 이제 실제로 좀 옮겨야지 실행에 이제 준비하자 이게 바로 타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인한 내용을 다 맞고 준비까지 하고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인증을 좀 받자. 이제 국회에 통과를 시켜서 인증을 받자. 이게 비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시작합니다. 정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발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 단계 중에 실행은 하고 있는데 단은 안 해서 그런 내용을 국회 통과시키자.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긴장 관계로 돌아선 우리 남북 관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소식이 끝났으니까요.
네.
저희 노래를 먼저 듣고 가야 될 것 같죠?
네, 네. 첫 번째 소식과 관련해서 잼 씨가 노래를 선곡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 선곡하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선곡을 했는데 아마도란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긴장관계에 놓인 남북관계가 내년엔 좀 좋아지겠지? 아마도? 막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아마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년엔 잘 될 거야 아마도 택배가 도착할 걸 아마도 여친이 생길 거야 아마도 민수도 잘 될 거야 아마도 동갑인 차 살 거야 네 아마도 듣고 오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네, 저희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게 고작 삐라 좀 몇 번 뿌렸다고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게 정말로 삐라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뭐 다양한 예측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저는 맞아요. 그게 좀 유력한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중국이랑 경제 교류를 굉장히 오랜 시간 끊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맞아요.
그런 걸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 지원을 남한테 받으려고 좀
뺏쓰기.
네, 이제 이런 압박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저도 뭔가 비슷하게 생각했던 게 이 삐라가 네. 지금 갑자기 한 일도 아니고 네. 계속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걸로 이번 주 내내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하나 잡고 이제 뭔가 원하는 게 있거나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원하는 거를 돌려서 말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일일이 또 생각을 해줘야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해야 왜 그 남북 관계가 또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가 참 좀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네, 물론 남북 관계 잘 이제 우호적으로 다시 복구시켜야겠지만
맞아요.
아유 뭐 이런 식으로 예의 없이 나오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
어디로 튈지를 항상 모르겠어요. 네.
진짜
어디까지 해줘야지 정말.
그러니까요.
안 할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항상 추측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 얘네가 진짜 말하는 게 진짜 말하는 건가? 아,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가 참.
맞습니다.
아, 이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남북 관계 말고도 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이게 뭐 김여정 하명법이다 막 이런. 그래서 이게 김여정이 한마디 했다고 대북전단 못 뿌리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아니면은 맞죠. 진짜 말 그대로 백해무익한 삐라를 언제까지 뿌리고 있을 거냐 이런 얘기가 좀 대립을 하더라고요.
네. 마음님께서 이래서 초장 기선제압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잃을 게 없는 북한에게 끌려다니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정말 북한 잃을 게 없어서.
우리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끌려다니죠. 항상.
맞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기선제압을 하려고 해도 이제 보수 정권 같은 때에서는 좀 지금이랑 다르게 접근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랬다가 좀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꿔서 나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두 방향 둘 다. 해답이 좀 아닌 것
네,
같아요.
맞아요.
환경 대응도 아니면 이렇게 친화적으로 하는 거 둘 다 뭔가 북한을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다 해봐서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한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딱 그 말씀해주시는 게 우리가 이 방법도 써봤고 저 방법도 써봤다. 우리 잘 생각해보자. 뭐가 이번에 더 좋을지. 근데 중요한 건 북한도 한번 생각해봐줘라.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두 가지 다 해봤는데 제3의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마음님께서 북한처럼 이미지를 잘 쌓아야 꼬장도 부리는 건데 라고 하셨는데 아 이미지를 잘 쌓아야 하고 물음표를 다루셨는데 왜 물음표를 다루셨는지 참 이해가 갑니다. 네.
근데 약간 북한 정말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를 어떻게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진짜
아 대단하네요 한편으로는.
핵코인을 잘 탔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재미있는 시사읽기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아주 끔찍한 사건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잇따라서 화제가 됐던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저도 뉴스로 이 사건을 접했거든요. 근데 진짜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건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달 29일 9살 A양이 잠옷 차림에 맨발로 도로를 뛰어가다가 주민에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됐는데요. 당시 A양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손가락에는 심한 물집이 잡혀 있었고 몸에서 여러 골절 그리고 화상까지 발견됐어요. 심한 빈혈 증상도 있었고 거의 탈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A양이 발견된 당시의 상태에 대해서만 들었는데도 벌써 무섭고 소름이 끼칠 만큼 끔찍한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말씀드리기도 좀 정말 끔찍스러운데요.
네.
A양의 진술에 따르면 A양의 계부와 친모가 자신에게 쇠사슬을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합니다. 쇠사슬은 1m에서 2m가량으로 난간에 자물쇠를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베란다에 감금을 했다고 하는데요. 쇠막대기와 빨래 건조대로 폭행을 했고 A양의 손가락을 말씀드리기 정말 힘든데 프라이팬에 찢어서 화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과 글루건으로 A양의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기도 했고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물에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담가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물고문도 했고요.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학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프라이팬, 쇠사슬, 자물쇠, 글루건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A양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네, A양이 탈출한 과정을 보면 뭐 정말 신이 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쇠사슬이 풀린 틈을 타서 베란다 난간을 통해서 외벽을 넘어서 옆집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발을 조금이라도 헛디뎠으면 추락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잠옷 차림으로 맨발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한 겁니다.
A양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탈출한 걸 보면 정말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듣긴 들었지만 정말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A양의 상태는 어떤지 또 A양에게 다른 형제자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A양은 탈출할 당시에 영양 상태가 굉장히 나빠서 빈혈 증세가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하고요. A양 말고도 또 다른 자녀가 3명이 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임시 보호 명령을 결정해서 현재 분리보호 상태라고 합니다.
그건 진짜 다행이네요.
네.
그럼 A양의 계부와 친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것도 좀 충격적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에 A양과 의붓동생 3명에 대해서 임시 보호 명령이 결정되면서 여기 한거에서 신체 일부를 자해하거나 4층 높이에서 투신을 시도했다고 해요. 큰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추가적으로 자해 또는 자살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 조치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사가 엄청 어려워질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 무겁게 처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네.
이분들이 A양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나요?
네. 이분들이 A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감금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A양이 집을 나가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해서 묶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해요.
아이가 반항을 한다고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건 말이 안 되죠. 아이가 어린 나이에 오죽하면 집을 나가겠다고 했을지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천안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죠?
네, 바로 지난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9살짜리 의붓 아들 B군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서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이죠?
여성은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며 7시간 넘게 B군을 감금했고 중간에는 3시간 정도 외출까지 했다고 합니다. B군을 감금했던 여행용 가방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70cm, 가로 44cm, 세로 60cm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B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119에 신고를 했고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B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여성에게 같은 나이의 친아들이 있다면서요?
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이 친아들과 그리고 숨진 의붓 아들이었던 B군의 몸무게 차이입니다.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친아들은 40kg, B군은 23kg으로 17kg 정도나 차이가 났습니다. 네.
9살 남자의 평균 몸무게가 32kg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몸무게만 들어도 가정에서 얼마나 차별받고 학대를 당했는지가 다 느껴지네요.
네,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B군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지난달 5일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긴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판단을 했고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 경찰이 출동해서 이 심각성을 보고 그리고 분리보호 조치라도 내려줬으면 사실 피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물론 이런 추측 다 의미 없다는 건 알지만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네,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아동학대 신고가 뒤늦게 이루어지더라도 현장에 출동해서 반드시 피해 아동을 확인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마련한다고 하니까 좀 이제서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쨌든 마련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아동학대 사건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막을 수 있도록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피해 아동의 상황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판단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번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로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뭐가 있나요?
네, 법무부에서도 지난 10일 민법 제915조에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징계권 그게 뭐죠?
네, 징계권이 뭐냐면 친권자는 아이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할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키우다가 필요할 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이 민법이 보장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이게 마치 체벌을 허용하는 체벌권처럼 인식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있었어요. 또 실제로 친권자가 아동을 학대하더라도 징계권으로 해석을 해서 감경이 되거나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천안과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부모들이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징계권 삭제해야 된다. 이 징계권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법무부는 이것을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징계권을 삭제하고 또 체벌금지 조항이 추가되는 거, 이거 외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민법 개정부터 잘 이루어져야겠고요. 또 우리 모두 우리 아이들을 꼭 지켜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너무 무거운 소식이라서 전 읽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맞아, 이건 진짜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도 어딘가에는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굉장히 슬프네요.
그리고 지금이 또이 코로나 시기라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이렇게 밖을 나가지 않으니까 이걸 알기가 진짜 어렵다고요. 집 안에만 있으니까.
맞아요.
교사가 뭐 3회 정도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그 3회
맞아요.
방문 가지고 이 아동이 얼마나 그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은 사실 좀 부족한 편이죠.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또못 가는 거니까.
잼 매니저님께서 오늘도 방송에 와주셨는데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로 집에 가족들이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가정폭력 사례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저도 이 뉴스 본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그 남편이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아내를
맞아요.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폭행을 해서 아내가 정말 참다 참다 못 견뎌서 뛰쳐나왔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정말 이 코로나19 한테만 탓을 돌리기에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 뭐 코로나도 그렇고 이 아동학대 문제가 요즘에 좀 대두가 돼서 그렇지 계속 주기적으로
그렇죠.
발생해왔던
맞아요.
문제잖아요.
계속
그래서
발생했어요.
이 법무부가 이 체벌권, 그러니까 그 징계권이라는 거를 삭제하기로 한 거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뭐 이런 게 법에 있었나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동의 권리를 좀더 보장하지 못한 법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징계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게 개정이 된다고 하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이두 사건의 공통점이 신기한 게 지금 이 천안 사건에서는 같은 나이에 친아들이 있는데 같은 나이 친아들은 또 괜찮았잖아요. 아무것도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 앞에서 말한 창녕 사건의 경우에도 세 명의 자녀가 더 있었는데 이세 명의 자녀는 계부가 아니라 그 계부와 치모 사이에서 나온 그런 아이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친부인 거죠. 그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이 셋한테는 아무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니 이 지금 9살 여자아이만 지금 거의 탈진 상태에 거의 밥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그랬어서 지금 보호기관에서 밥도 너무 잘 먹고 생각보다
오,
밝아서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차별이 있었구나. 이두 집에 다 그게 공통점인 것 같고.
엄벌에 처해져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최대한 그 보호시설에서 보호 잘 받고 사회에 빨리 이제 복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곡한 곡은 행복은 늘 가까이에서라는 곡인데 그냥 뭔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금까지의 고통을 다 이제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그만큼의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아, 따뜻한 선곡이네요.
네, 한번 듣고 올게요. 네, 행복은 늘 가까이에서 듣고 왔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모두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이른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형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뇌물수수 및 강제모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이번 주 최 씨의 형이 확정되면서 저희 들똥나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최 씨가 구체적으로 징역 몇 년형을 선고받았나요?
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그리고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형이 확정이 된 건데요. 여기서 재상고심, 파기환송심 이게 뭐지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법부가 삼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건 다들 사회문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셔서 아시죠?
네.
네. 네.
이건 법과 정치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사회문화에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입법부, 사법부.
아, 뭐 있겠죠.
네, 아유. 네, 어쨌든 1심을 거쳐서 이제 2심을 하고 그리고 상고를 거쳐서 대법원까지 올라온 뒤에 대법원이 바로 형을 확정하지 않고 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2심에서 범죄 형량을 정했는데 그 범죄 형량을 별도로 정해라 혹은 아예 다르게 선고를 해라 이런 의미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 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일부 강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고등법원이 전경련과 대기업이 미르케이 스포츠재단에 출연을 강요한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최 씨의 형을 징역 20년에서 18년으로 줄였습니다. 이게 파기환송심인데요. 다시 말해 2심을 다시 한 거가 파기환송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대법원은 이 파기환송심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고 이 확정을 한 대법원의 결정이 재상고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로 읊어보면 1심, 2심, 상고심,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번 재상고심에서는 최서원 씨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형도 확정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강제모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가 있다고 아까 최서원 씨처럼
네.
네, 일부 이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됐고 이번에 재상고심에서 최서원 씨와 같이 형이 확정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판결문 속의 내용이 자세하게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최서원 씨가 친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알죠.
네. 한희가 말한 것처럼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둘이 어떻게 지내서 최 씨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확정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파기환송심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대포폰을 이용해서 573회 음성 통화를 했습니다.
와, 하루 평균 3번 전화를 한 사이네요. 잼 씨나 한희 씨는 하루에 3번 이상 전화하는 사이 있으신가요?
전 당연히 없죠.
아, 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까지는?
네?
하루에 3번이나 전화를 하는 사이라니. 네, 뭐 보통 연인 관계나 뭐 모녀 관계, 모자 관계, 뭐 부녀 부자 관계라도 이렇게까지는 전화를
3번은 좀 많잖아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도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 내용을 이 내용을 봤을 때 최서원 씨가 약간 부럽더라고요. 하루에 3번 전화하는 친구도 있고 참 찐우정이다. 참된 우정 구치소에서 잘 나누시고 계실 것 같고 어쨌든 네. 각설하고요. 밝혀진 기록이 이 정도면은 2016년 이전에도 이만큼 자주 통화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친분이 있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도 그냥 넘어버렸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취임 이후 국정 운영에서 최 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말을 듣고 안종범 수석한테 최 씨하고 관련이 있는 회사를 납품이나 광고 수주를 챙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건데요. 플레이그라운드, WK 같은 회사들이 2016년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건 다 나라를 위해 한 좋은 일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최서원이라는 개인 그리고 민간인의 사사로운 이익에 국가 운영을 왔다 갔다 하게 한 것 이건 어마어마한 중죄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면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최 씨의 범죄 행위 중 가장 크다고 인정된 혐의는 뭔가요?
네, 바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네, 최선 씨 딸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 용역비, 말 구입비 등으로 모두 70억가량의 뇌물을 받았다는 게 가장 큰 범죄 행위로 판단이 됐거든요. 일단 정유라 씨가 승마 선수인 건 다들 아시죠?
네, 그렇죠. 네.
최 씨는 대한승마협회에 파견된 삼성그룹 임원들이 올림픽 출전 준비를 소홀히 해서 정유라에게 불이익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임원 교체도 계획을 했다고 해요.
와, 임원 교체요.
아, 네. 멋있네요. 네, 다른 네. 의미로 박 대통령은 그래서 최 씨한테 이 얘기를 듣고 2015년 7월 25일에 이재용 회장이랑 단독 면담을 했을 때 이재용 씨를 질책했다고 합니다.
아, 이래서 혼을 낸 건가요? 네. 세상에.
그리고 이제 올림픽 출전 준비와 승마 지원을 요구를 했고 최 씨는 이 과정을 거쳐서 7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을 한 거죠.
와, 거의 뭐 박 전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세우고 자기 원하는 걸 다 챙겨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삼성 부회장을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이라 정말 엄청나네요.
네.
어쨌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도 다루기는 했는데 이런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청탁을 한 혐의도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최 씨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저번에 저희가 들똥나에서 들려드렸듯이 이재용은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승계 과정에서 증여세를 좀 안 내보겠다 이런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는데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활용을 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해보려고 했다. 이거 저번 방송에도 다뤄드렸었죠.
네.
네, 어쨌든 이 부정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은 최 씨에게 최 씨가 세운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의 뇌물을 바쳤습니다.
와.
네, 아까 정유라 씨한테 70억 원 정도 이제 제공한 것까지 합하면은 삼성이 최성원 씨한테 바친 뇌물은 86억 원에 육박을 합니다.
와.
네, 거의 100억 원에 가깝죠. 아시다시피 네. 검찰은 삼성이 이 돈을 최성원 씨에게 일방적으로 뺏긴 게 아니라 이제 승계 작업의 협조의 대가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그럼 이재용 부회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5월 초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거기서 뭐 자식에게 삼성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
이게 형량 낮추기 위한 꼼수다라는 비판도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맞습니다.
검찰도 되게 세게 나온 거죠.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노심초사했을 텐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소명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적은 것처럼 이제 구속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네.
구속이 안 된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4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전 3일에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검찰 기소가 타당한지 평가해달라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구속될 뻔한 위기를 넘기고 11일에 다시 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오, 수사심의위원회 그건 뭐죠?
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사 계속 여부, 그리고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 적법성 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유, 발음이 어렵네요.
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한마디로 지금 검찰이 나 너무 때리는데 나 좀 억울해.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들이 이거 한번 평가하게 해줘.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 시민위원 150명 중에 15명이 무작위로 추첨이 되어서 구성이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시민들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지 결정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열어달라고 요청한 걸 시민들이 받아들였나요?
네, 바로 어제 서울중앙지검 검찰심의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오기를 아마 기다리게 될 것 같네요.
불기소 권고요? 그러면 네. 검찰은 기소를 중지하게 되는 건가요? 심의위원회 위력이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네요.
아,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고 해도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에 그칠 뿐이지 검찰이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보기에 검찰이 좀 과하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면 검찰 입장에서는 여론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겠죠. 이재용 부회장도 그걸 노리는 걸 테고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자기한테 좀 심하게 한다 이런 여론을 형성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그럼 이재용 부회장 아직 파기환송심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대가를 제공했던 혐의가 아직 남아 있죠?
맞습니다. 최서원 씨는 11일에 형이 확정은 됐지만 이재용 씨는 아직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절차가 안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최서원 씨 판결문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대법원이 이재용이 승계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랑 최서원 씨와 오고 간게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협조적으로 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랑 비슷한 기조로 이재용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경영 승계 과정이랑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랑 떼어서 볼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랑 회계부정 의혹을 따로 떼서 좀 아니다,
심하다.
아니다라고 이제 판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재용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먼저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최 씨는 일단 징역 18년의 형을 확정받았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7월 10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여름 들통날 하고 있다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노래를 선곡을 해봤는데요. 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러게 왜 그랬어 선곡하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게 왜 그랬어? 왜 애초에 그런 말을 했어?
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러게 왜 그랬어?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정말 최서원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아, 진짜.
국정농단 뉴스가 너무 많고 복잡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러니까요.
읽으면서 어렵거든요.
진짜 이거 사건을 그 전개를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맞아요.
저는 법 체계가 이렇게 복잡한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30만 있는 줄 알았지, 파기환송, 뭐 재상고 이런 것까지 있는 줄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런 거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거의 국민의 한 80%가 이런 거 제대로 모르고 죽을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맞아요.
모르죠. 아, 너무
그래서
힘들어요.
이러한 수많은 정보를 잘 전달을 하기 위해 저희 들똥나가 존재하는 것
아,
같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갑자기
존재의 이유를
아니, 저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아,
정말 그 방금
그렇죠.
말씀하신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80%는 엄청나게 많은 그
맞아.
정보들을 그잘 어떻게 되게 요즘 언론사도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SNS에서도 뭐 새로운 채널도 많이 만들고 유튜브로도
네.
편집도 막 하고 막 카드
맞습니다.
뉴스도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확실히
어려워요, 이거.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맞아요.
참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차기 언론인으로서 고민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저는 딱그 마무리 카드 뉴스 만들고 유튜브 해도 파기환송 심 따위가 정긴 순간
맞아요.
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딜레마입니다.
맞아요. 전뭐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것까지도 안 읽었고 사실 신문을 봤을 때뭐심뭐 시민들에게 물어봐 뭐 이렇게 되어
맞아요,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뭐 이렇게 뭔가 뭐 시민들의 의견을 얻겠다 했나 뭐 이렇게만 생각했지 또그 안에 이런 게 있고 뭐
그렇죠.
몰랐죠 하나도.
의견을
어려워.
얻는 게뭐 부의심이고
뭐
그걸
이런
통과를
게
해야 수사심의가 열리고 또 그게 또
영향을
효과가
주는
얼마나
거지.
있는 건지도 막 직접 알아야
저
되는데 이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참 고민이 많을 것
진짜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이번 학기 빅뉴스 코너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새로운 코너입니다. 저희가 각자 빅뉴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골라왔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가져온 빅뉴스입니다.
어떤 건가요?
코로나입니다. 아,
아, 네.
그냥 뭐
슈퍼
저희와
메가
함께
빅뉴스.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가고 있고,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고.
그렇죠. 그냥 이제는 뭐 거의 하나가 된것 같은데
네.
어서 빨리 분리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언제 처음 나타나서 확산됐었죠?
네, 이걸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제가 타임라인을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네.
정말 너무 많아서 그냥 아주 간략하게 줄여봤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요. 1월 20일 국내에서 당신은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는데
추억의 이름.
그쵸. 진짜.
것 같네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었는데요. 당시 중국에서는 이미 사망자가 한 두 명인가 이렇게 좀 적지만 나온 상태라서 네. 안심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2월 18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의 신천지교에 다녀왔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그리고 또 1,000명이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전수조사가 시작됐어요.
네.
이 대구 신천지교회를 시작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리였죠.
이게 또 구로 콜센터까지 이어졌고요. 이에 대해서 정은경 본부장이 논문을 써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1일 확진자 발생 수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실제로 전환을 했는데 네.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다시 재확산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여파가 최근에 쿠팡 물류센터 감염까지 이어진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또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를 보니까 다시 50명대가 됐더라고요.
아 진짜 뭐 좀 괜찮다 싶으면 또 터지고 이틀 만에 다시 저희 이제 50명대에 진입을 한 거라서 네. 굉장히 걱정이 됐네요. 우리 들똥라에서도 코로나랑 관련해서 등교 찬반 토론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순차적 등교는 다 이루어진 거죠?
네. 지난달 21일 시작으로 지난 월요일이었죠. 6월 네. 8일까지 순차적 등교가 마무리됐습니다. 개학이 이루어지기까지 5번 연기되고 뭐 비대면 수업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학부모의 걱정과 불안은 여전하고 이게 뭐 제대로 된 등교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등교가 중단되기도 했고 아까 여기 오면서 봤는데 또 시흥의 한 중학교가 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또 학생들끼리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반에 학생들이 동시에 등교하는 게 아니라 막 뭐 번갈아서 홀수 번 친구들만 등교하고 뭐 이런 사태니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차적 등교가 모두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전과 다름없이 등교에 대한 의견이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학습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는 학생들이 가장 걱정이 되고 또 안타깝습니다.
네, 맞아요. 교과과정 이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학생들한테는 한 학기 한 학기가 되게 소중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생계수단을 잃은 실업자들의 고통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5월 실업자와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 대비 39만 명이 줄었고요. 현재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청년 체감 실업률도 26.3%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실업률이 높아진 만큼 구직급여 지급액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1995년 고용보험제가 도입된 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가 신규 신청자가 증가한 것도 이제 영향을 줬지만 또 지급기간을 연장한 거 또 1인당 지급액을 증가시킨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또 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던 게 있죠. 바로 방역 관련된 거인데요. K-방역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어요.
네. K-방역이란 말 그대로 한국식 방역 체계를 말합니다. 검사 확진, 역학 추적, 격리 치료 이런 감염병 대응의 전 과정을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해서 국제 표준화 기구에 제안하기도 했고요. 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110개국 이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진단 키트 수출을 비롯해서 노하우 공유를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K-방역이 다시 위협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예방수칙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 모두 다 좀 조심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방수칙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왜? 왜냐면 예방수칙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핵심수칙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알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네. 떨어지세요.
그리고 세 번째,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고 네. 기침은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합니다. 또 매일 두 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고 합니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가 뭐예요?
너무 웃으시는데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뭐 엄청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모임이나 활동 최소화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대면 모임 대신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통화나 영상을 통해서 관심과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너무 배려 있잖아요. 이런 말들. 그렇죠. 생각해주고 또 위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보에 대해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불확실한 정보는 오히려 불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니까 필요한 만큼만 얻으라고도 쓰여 있더라고요. 저 완전 공감했어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증상 찾고 이러다 보면 증상이 네. 너무 다양해서 다 내 증상 갖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부정확한 소문은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조심하는 것밖에 사실 답이 없어요. 아.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저희 방송이 저번 주에 이제 자가격리 하시는 분 인터뷰를 했는데 네.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분 어떻게 뭐 잘 지내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네. 기원하겠습니다.
한번 연락해 보세요. 자가격리 네. 끝나셨는지.
아, 그 정도까지 궁금하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자가격리 끝나셨고 음성 받으셨다고 하네요.
아, 네. 좀 친하신가 봐요.
네, 하루에 그분하고. 네.
아, 진짜요?
아, 그분이 이분이셨나 봐요.
아,
네.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네네. 준이 그렇게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아, 준 방금 말했잖아요. 관심 없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아, 말고. 네네. 그럼 앞으로 막 최소원 씨가 부럽거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부럽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갑자기 엄청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의 네. 인간관계란.
네. 네. 샘 매니저님이 비공식 막방인데 새 코너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하. 저희 걸 많이 안 들어보셨나 봐요. 저희 매주 새 코너 있는데
매니저! 매니저!
잼 매니저님 제가 자주 뵀는데 저희 아직 코너 휙휙 바뀌는 거에 적응 잘 못하시는
그러니까 저희
아, 매주 저희가 약간 새 코너라고 너무 이제 아, 새 코너입니다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우리 원래 개편이란 단어 쓰긴 맞아요. 하는데
우리가 되게 스무스하게 오늘은 네. 준비된 경제일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스무스하게 넘어가다가
맞아요. 아, 오늘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빅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했네요.
그러네요.
뭐, 준비된 뭡니다
맞아요.
뭐 한이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맞아요. 그랬네요. 네. 그럼 좀 예리하셨던 걸로.
애청자시니까 예리하셨던 걸로. 감사합니다.
예리하셨던 걸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달라진 삶이 있나요, 두 분은?
저는 일단 마스크를 샀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거 같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달라진 거? 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다른 건 안 가지고 나가도 아, 그냥 됐어. 오늘 나가지 못해 이러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나가면
아, 그건 그렇죠.
엘리베이터 네, 앞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일단 느낌이 이상하고 진짜 한 몸이 됐어요, 이미.
아, 진짜.
이미 한 몸이 돼서 이상하고 근데 진짜 마스크 언제 뺄 수 있을지 진짜 궁금해요, 저는.
아마 올해 이제 쭉 12월까지는 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올해 12월까지만이라고 해도 전 솔직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진짜 이거 평생 껴야 될까 봐 너무 무섭거든요. 진짜?
아, 진짜 요즘에 마스크 끼는 것 때문에 피부 질환이 많이 늘었대요.
아, 진짜? 그럴 만도 합니다.
지금 습이랑 네. 열이 계속 차니까
맞아요.
통풍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세균성 감염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좀 뾰루지 같은 거 나시면 바로 피부과에 가서 항생제를 처방받으라고
맞아요.
네, 합니다.
근데 이게 마스크마다 달라요. 저 어떤 마스크 쓰면 계속 나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마스크를 안 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언제 마스크 없어서 걔를 또 꼈는데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일회용 마스크였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나온 마스크는 계속 나더라고요, 제 얼굴에. 아... 그래서 그것도 진짜 저는 일단 얇은 거 사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빨리 사세요. 94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또 생활에 달라진 점을 하나 꼽는다면은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을 수령받았던 건가 좀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좋은 건가요?
네. 아니, 저번 근데... 주에 저희가 이걸 주제로
그러니까요.
아주 열띠게 토론을 했었죠. 기본소득 관련을 해서
그래서 받았나요? 하니까
네. 아니
받았는데 막 이러는
아, 잼 씨가 아도 예리하셔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살짝 피해가느라고
아,
제가
예리했어요.
좀 격앙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진짜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그 뭐 격리 지원금도 준다고 하고 이번에 동사무소 그냥 가보니까 아예 그 칸이 따로 있더라고요. 재난지원금.
아 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진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네. 열렸습니다. 정말로.
진짜 새롭습니다.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계획대로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뭔가를 약간
뭐가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9월에 연고전이 열리잖아요.
아 맞아요.
아 네. 9월에 연고전이 열려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하키 동아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동아리끼리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연고전 전에. 근데 이제 그거가 열릴지도 일단 불투명해졌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링크장도 문을 안 열고. 그래서 5월에 그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링크장의 문을 잠깐 열었었는데, 다시 이제 5월
닫혔어요?
말에 전면 문 닫는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6월 뭐 14일, 15일까지 계속 문을 닫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확진자가 50명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이게 연장이 될것 같아요, 7월까지. 그래서
그러니까요.
정말 많이 개인적으로 좀 짜증도 나고, 아, 지금 빨리 연습하고, 뭐 빨리 내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링크장 가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런 참 비싼 운동을 해가지고. 솔직히 축구 같은 거는 그냥 야외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즐기는 취미생활은 좀
그것도 링크장.
실내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제약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속상합니다.
제가 또 어떤 영어 발표와 의사소통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각자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한 분이 본인이 지금 진로를 다 계획하고 이번에 어떤 채용이 뜨면 어디에 넣고 이걸 다 생각하셨대요. 그분도 이제
아이고.
언론 쪽 하실 분인데 근데 아무것도 안 뜨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진짜 그 누구도 계획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채용 시장이 지금 얼어붙었기 때문에 지금 참그 취준생들 여러분들께서는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교환학생도
아,
한
맞습니다.
학기
교환학생.
미뤄준다고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맞아요.
학기 미뤄준다고 될까? 그 나라 상황이 될까? 우리나라도 모르겠는데 그런
제가
생각도 들고.
우리 연세대학교는 잘 모르는데, 고대에 다니는 친구가 이제 교환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금 참 애매해져서 상황을 좀잘 알게 되었는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뭐, 이번, 뭐, 다음 학기 그대로 갈 수는 있는데, 대신, 뭐, 보장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거를 원래 이번 봄 학기에 가려고 했는데, 다음 학기로 미룰 수 있지만,
다음 학기가 바로 이번
네,
오는 가을
다가오는
학기요?
가을학기에 미룰 수는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에 안갈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내년 2021년으로 미룬다고 해서 학교가 그 똑같이 자기소개서나 지원서를 봐주지 않을
받아줄지.
거다. 아예 새로 써서 그때는 제출을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달아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참
와.
애매한 상황이다. 내가 이거를 지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친구는 나간다고는 했습니다.
가을 학기예요?
네, 9월에
진짜
나가겠대요.
가을 학기 위험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 그래서 제가 참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환이 그럼 1년 반이 미뤄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사실 휴학도
네.
1년 반을 하는 게 쉽지
사실
않은데.
우리 같은 대학생들은 한 학기 한 학기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그러니까요.
잘 가야 앞으로 20대 중반 후반에
후반.
취직을 준비를 할 그런 전초전인 단계를 지금 잘 거쳐야 하는데, 다들 참 세우신 계획들을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나서 계획대로 참 행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이 코로나가 너무 많은 걸 바꿔놓고 지금 사실 진짜 단한 명도 고생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 진짜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게 일단 뭐 진짜 아예 일을, 직업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진짜 그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 가정의 자녀들은 사실 자기 삶도 있지만 일단 생계 때문에 걱정이 많을 거고 아까 아르바이트 이렇게 찾아본다고 하셨는데 아르바이트도 찾기 참 쉽지
맞아요.
않잖아요.
아르바이트 채용 시장도 다 얼어붙었기
다
때문에 뭔가
얼어붙었어요.
웬만한 곳에서는 참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코로나가 진짜 너무너무 많은 걸
네.
바꿔놨고 빨리빨리 백신이 나와서 올해 안에 나올까요? 올해는 나온다 하나요?
내년에 아마 나온다고 하죠. 일단
내년에.
빨리 의료진 분들도 너무 고생하고 계셔서, 제가 뉴스를 하나
맞아요.
봤는데 그 쓰러지신 간호사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방호복이
맞아.
아무래도 굉장히 덥잖아요. 그
진짜.
방호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환자를 일일이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뒤늦게 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방호복 말고 무슨 방호 가운으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대책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가운이든 일단 방호복이든
방호복이든
너무 힘드시잖아요. 날씨도 더워지고
그쵸.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더워지는 와중에 코로나 확산세가 좀 빨리 진정이 되어서
진짜.
다시 그한명한 한두 명짜리 뭐라
맞아.
하지 그 말을
한 자리 있을 때로?
한 자릿수 한 자리 수대로 빨리
한두 명짜리로 돌아갑시다. 좋습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빨리 한
자리 한두 자리 수도 아니고 한두 명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아, 0명 갑시다.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돼요. 의료진 분들이 더 이상 고생 좀 그만하셨으면
맞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헬스하는 재즈님이 놀러 오셨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스 열심히 하시면서 들으시면 시간 빨리 갈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선정한 빅뉴스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어떤 빅뉴스인가요?
네, 저는 이번 학기 들동라에서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중에는 정의연,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 논란을 좀 빅뉴스로 꼽고 싶습니다.
오, 네. 맞습니다. 아, 바로 맞아요. 오늘까지도 핫뉴스로 올려내리고 있죠. 네. 포털에.
네, 짧게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네. 계속해서 위안부 인권 운동을 해오셨던 이용소 활동가가 두 번에 걸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윤미향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고 정의연이 모금한 돈 할머니들에게 쓰인 일 없다. 네, 심지어는 네.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에 이용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수요 집회는 증오와 분노만 가져온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위안부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왔고 네. 또 심각하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하죠. 이제 다들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놀랐었어요. 그렇죠?
네, 엄청 놀랐죠. 근데 잼이 더 놀랐던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아, 제가 이 정의연 논란이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관련된 책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 책에서 정말 제가 읽으면 소름이 끼쳤는데
네.
이용수 할머니처럼 거의 똑같이 말씀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심지어 그 책은 2013년에 쓰인 책이에요. 오. 거기에 등장을 하셨으니까 더 그 전에 말씀을 하신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정의연이라는 단체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이거 회사에서 인턴 생활하면서 네네. 이 소식, 이 뉴스 자료를 뒤져본 적이 있는데 네. 어떤 할머니께서는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를 근데 그 일본 언론도 사용 그 괜히 흑심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정의연이 우리를 다 대변하는 게 아니다 이런 논조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할머니를 앵벌이에 이용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 또 있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내용은 우리가 몰랐든 관심이 없었든 굉장히 잔잔하게 지나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미향이라는 여당의 국회의원을 걸고 넘어졌다는 이유로 사건이 여기까지 커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좀 허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정의연 관련 소식을 전달드리고 난 뒤에 또 관련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길원옥 할머니께서 머물고 계시던 정의연 위안부 마포쉼터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자신의 평생을 바친 삶이 좀 부정을 당하는 느낌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사망하셨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오늘자 속보로 이 쉼터 소장이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윤미향 의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쉼터 소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의연에 대한 이야기는 뭐 행정적 또 일처리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운동의 정당성에 대해서까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어서 끝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네. 올해는 끝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네요.
네, 현재 진행 중인 게 너무 많아요.
네, 아, 여러 가지로 오늘 혹시 뉴스 보셨나요? 네.
어떤 뉴스?
이 마포 쉼터 소장에 대한 뉴스를 혹시 보셨나요?
오늘 그건 뭐, 저 할머니 이제 나가셨다고 이제
아, 맞아요.
네, 퇴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분, 그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네. 그 헬스하는 돼지님께서 조선 단독 보도로 길할머니 손녀의 소장에 대한 의혹이 보도되면서 사건이 되게 애매해졌다고 하셨는데 전 이건 봤어요.
네, 맞아요. 그 길원옥 할머니 손녀분이 네. 이 마포심도 소장이 할머니들 돈 세탁을 했다.
맞아요.
네. 계좌를 이용해서 맞아요. 그런 의혹이 보도가 돼서 정말로 이제 다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고 봐도
네. 아, 근데 거기서 또 마지막에 나온 말이 근데 뭐 길원옥 할머니에게 굉장히 잘해주셨다고는 하면서 또 뭐 그런 게 아니다. 뭐 아드님이 뭐 부탁을 해서 뭐 그렇게 한 거다라는 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진짜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아.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지 사실관계가 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까 단독 보도 봤죠.
저는 딱 사건을 보면서 뭔가 어떤 단체건 간에
네.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그러니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면은 부패를 할 수밖에 없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성역화된다고 하죠. 그런 거를 성역화된 어떤 권력이나 단체나 어떤 조직은 이런 문제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가 굉장히 성역화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여론이 많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것에 대한 비판과 감시, 견제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 회계관에서도 어이가 없었던 게 사실 저는 그과 총무했을 때도 사실 과잖아요. 과 보고 몇, 뭐 90명 이 정도의 돈을 관리할 때도 저는 통장 새로 개설을 했고 그 원래 통장 새로 개설하는 게안 돼요. 근데 이 이유를 말했더니 해주시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기록도 안 하시고 또 개인 뭐 그렇게 개설 사용했던 게 저는 일단 거기서부터 믿기지 않았고, 근데 그런 거를 공지하거나 이런 걸 사람들이 굳이 말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아까 그렇게
맞아요.
성역화 되니까.
네.
그래서 이랬다는 것도 진짜, 아, 정말 모두가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구나. 안 보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데는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건 또 지금 저는 아까 이제 헬스하는 돼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 아드님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근데 전 그렇게 인천 아드님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 돌아, 어, 그, 네,
들어가셨다.
들어가셨다, 퇴소하시고 들어가셨다 하는데 뭔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분들을 이렇게 지켜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의 아픔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놓고서 뭔가 지켜보지 않고 너무 관심 없게 내버려두고, 결국 이분들끼리 다 이렇게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한 분씩 또 떠나시는데 그 힘듦도 클 텐데, 우리가 너무 관심을 안 가졌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뭔가
맞아요.
죄송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저는 아까 그 책에서 본그 할머님 사례도 그렇지만 그 정의연이 어떻게 보면 이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창구가 된 것도 우리가 너무 정말
맞아요.
무관심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의
맞아요.
무관심이 결국 이런 상황을 좀 낳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네.
맞아요. 네, 또
헬스하는 돼지님이 뭐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 한마디를 비꼬는 진중권의 한마디도 곁들여 보면 재밌어요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본 뉴스는 뭐
네.
대통령의 메시지에 철학이 없다 이런 식의 진중권 교수, 전 교수의 비판이었거든요. 어떤 한마디였는지 또
네.
궁금하네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의연 사건을 마무리를 하고 준이 가져온 빅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생각한 2020년 상반기 빅뉴스는 바로 N번방 사건 보도입니다.
와.
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서 파장을 불러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빅뉴스로 꼽아봤습니다.
에, 맞아요. 진짜 끔찍했죠.
네, 저는 진짜 너무 끔찍해서 이날 거의 뭐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건 올해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적인 이슈는 아니죠. 뭐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다크웹, 텀블러 등등 이전에도 성착취 영상을 거래하는 플랫폼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다만 범죄자들이 이번에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사용을 했던 게 바로 N번방 그리고 박사방 사건인데요. 정준영이 이제 카카오톡을 사용을 해서 단톡방이 검거가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네.
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거래하는 행위가 이제 이렇게 판을 치게 된 경위는 어떤지 말씀해
네,
주세요.
일단 이제 음란물 공유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AV 스누비라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왓치맨이라는 운영자가 텔레그램 고단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홍보를 펼쳤는데요.
네.
이 고단방이 바로 N번방, 박사방 등등 또 다른 성착취물 공유방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네, N번방에서는 이제 30명 안팎의 여성들을 협박을 해서 얻어낸 성착취물이 몇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N번방이 좀 시들해질 즈음에 이제 박사방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박사는 고액 알바를 미끼로 여성들을 꿰어낸 다음 협박을 해서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제 성착취물의 등급을 매겨서 방을 개설을 했고 등급별로 돈을 받아서 뭐 10만 원, 20만 원 방, 50만 원 방, 뭐 150만 원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입장을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채집을 한 다음에 관리자들을 풀어서 피해 여성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장난 아니죠?
정말 끔찍해요.
네,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본격적으로 좀 공론화가 되기 시작한 게 언제쯤이었죠?
네, 사실 공론화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된 거는 올해부터가 아니라 작년부터였어요. 네. 작년 이제 11월 한겨레를 통해서 처음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양한 언론사에서도 앞다퉈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박사 조주빈, 지금은 체포가 되었죠. 네. 이 사람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1월에 조주빈이 이 방송에 노출이 된 걸 오히려 셀링 포인트로 삼고 약간 유명세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진짜. 그래서 각종 커뮤니티나 플랫폼에 자랑스럽게 오히려 광고성 게시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제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청을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점점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서 단기간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또한 국회는 올해부터 국민동의청원이라고 약간 청와대 국민청원이랑 비슷한 거를 만들었어요.
네.
10만 명이 동의를 하면은 상임위로 직행을 시킬 수 있는 심사 절차를 마련을 했는데 이 N번방 사건을 해결해달라라는 청원이 국회가 심사에 착수한 1호 청원이 되었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분노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올해 초 아주 떠들썩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다음에 상황은 어떻게 변했나요?
네, 우선 2월 9일에 N번방 운영자하고 참여자 66명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온 끝에 3월 17일 박사 조주빈이 붙잡혔습니다. 이후 4월에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거나 내려받은 300명가량이 더 검거가 되었고 조주빈의 공범인 이원호와 강훈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네, 5월에는 누적 430명이 검거가 되었고 70여 명이 구속이 되었으며 N번방의 창시자인 갓갓 문영욱도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목요일 11일이었는데 조주빈에 대한 첫 재판도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N번방 범죄를 방지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법안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N번방 방지법인데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바로 처벌하고 단속인데요. 우선 처벌 관련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성착취 영상물 제작 그리고 반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거가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높여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음란물을 소지만을 했으면 처벌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소지, 구입, 저장 그리고 시청까지 하면 처벌하는 것으로도 바뀌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좀 낮은 것 같아요. 3년보다는 13년, 30년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게 단속과 관련을 해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내 기업들에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텔레그램은 외국 기업 서비스니까요. 사람들이 국내 서버만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좀 유명무실한 법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네, 이전에 소라넷, 뭐 다크웹 이런 게 문제가 됐지만 사람들이 이제 또 텔레그램이라는 또 다른 플랫폼으로 몰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도 어딘가 또 다른 N번방이 존재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거 뿌리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여기서 좀 사법부가 좀 형량을 낮게 주는 것 같다, 약간 안일하게 판단하는 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은 왜 이렇게 성범죄자들한테 후한지 의문이 들 정도로 형량이 낮았는데요.
네.
N번방 운영자로 활동을 했던 왓치맨의 경우에는 초반에 그 아까 말씀드린 AV스노비라는 사이트에서 몰카를 업로드한 혐의로 검거가 되었는데 몰카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징역 1년에다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고 바로 풀려났어요. 집행유예.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몰카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은지는.
정말 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왓치맨이 그래서 나오자마자 더욱 판을 치고 텔레그램에서 N번방 만들고 이제 난리를 친 거죠. 네, 초반에 경찰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112에 문자메시지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번호도 링크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세요 라는 답변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뭐야 이 사람들 신고해봤자 아무것도 없네 하고 같이 오히려 더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 N번방에서.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정도는 검거도 안 되겠지라는 믿음이 좀 짙게 깔려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수시로 단속을 하는 팀을 만드는 등 적극 단속으로 관리 방안을 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주빈, 문형욱, 강훈 다 잡혔고 이제 재판도 시작이 되었다고 하니까 아주 센 형량을 때려박아서 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헬스하는 돼지님께서 100명대 검거되는 사건이라는 게 너무 소름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한 500명 정도가 검거가 된 상태고 구속이 70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참 이게 빙산에, 근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몇 천 명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까지 또 뭐 20, 30%가 10대라고 하면서 지금 학교에 등교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막 그냥 네. 등교한 학 그 이 학생들만 200명 정도 될 거라고 이 네. 가해자로 의심되는
아,
분들 중에 그래서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참 학교에서 이 성교육이 좀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좀 더 좀 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계속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만 하고.
네. 이게 좀 더 그러니까 좀 적나라하게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니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잘못이 된 거고 이거는 벌을 받는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벌인지도 모르고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맞아요.
가뜩이나 미성년자니까 판단력이 좀 더 성인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N번방 같은 거에 더 들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문화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 10대 남자애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가담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저는 졸업한 지 조금 지났지만
네.
제 동생이 지금 20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다크웹에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들을 막 올려서 공유를 하고
와.
성희롱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공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 안 느끼고 거기도 이제 뭐
텀블러.
아, 텀블러 같은 이런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들에서 그거를 올리면 못 잡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악랄하게 그런 문화를 공유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 뭔가 단순히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성교육 말고 똑바로 잡아서 이런 문화들을 좀 근절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개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영상물을 보는 거 그냥 딱 재생이 되자마자 이곳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식을 좀 재고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헬스하는 돼지님께서 성이 뭔지가 아니고 성범죄하면 평생 망한 인생이다를 교육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네, 뭐가 범죄고 뭐가 범죄가 아닌지에 대한 구별부터 일단 좀
맞아요.
확실하게 학생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아니 이렇게 걸린다는 건가? 이렇게 걸리는 일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바로 막 밖에선 안 걸린다, 다른 나라에선 안 걸린다, 뭐 이런 다른 이런 뭐 통로로는 안 걸린다를 생각하는 게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이게 걸릴 일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하고 이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뭔가 법이 아닌 것, 범죄가 아닌 것 이런 경계가 좀 사실 좀 모호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음담패설하는 건 범죄가 아니고 뭐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범죄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거를 제도 안에서 자 이렇게 하면 안 돼라기보다도 문화를 네.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솔직히 그 그릇된 방식으로 욕구를 해소를 하는 건데.
네.
좀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소를 하는 거를 알려주고
네. 네,
종합적으로 뭐 네, 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도 될 것 같고 잼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가 바뀌는 거는 근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아, 바뀌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런데 좀 네, 모든 사회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헬스하는 돼지님께서 I can't agree with you anymore 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좀 되신 것 같은데요.
네.
클럽에서 나오는 편 아니에요?
이보다 더 동의할 수 없다. 아주 그냥 정말 동의한다.
정말 철저한 그 영어 교과서 네. 문화체 표현을
네, 네 아주
근데 진짜 문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저도 이제 남고를 나왔다 보니까
네.
그런 분위기를 돌이켜보자면은 아니 물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보는 거를 왜 줬던 걸 보지? 라는
네.
생각을 당연히 해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는
네.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정말 그렇게 성적으로 미친 애들이 있어요.
약간
정말 아무리 봐도 좀 쟤는 왜 저렇게까지 야동을 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런 근데 그런 거를 웃기다, 재밌다 이렇게
그렇다면.
포장을 해서 나 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게 범죄라는 생각을 없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되게 영리하게 그거를
맞아요.
리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교육이 중요한 것
네.
같고 지금 10대 20대 사이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한 뭔가 원초적인 이유를 좀 찾아봐야 할 것
네.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들과 좀 다른 뭐 성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이걸 잘못이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이. 사실 이건 진짜 정말 지금이라도 지금 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분들. 근데 숨으려고만 하시면 안 되고 진짜 깨달으셔야 된다는 걸 너무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조주빈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해서 검거되는 그리고 신상공개 되는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뭔가 특별히 교육 잘못 받고 아니면 뭐 정말 그럴까요? 약간 뭐 아까 준이 말한 것처럼 좀 미친 약간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일상적으로 소비해왔던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면서 너무 평범하셨고 모든 그런 게
어디서나 한 번씩 볼만한
그런 걸 보면 진짜 더 많겠다. 진짜 이 주제 더 많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사실 빨리 정말 제대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 안 일어나게 네.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정말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빅뉴스 세 가지 잘 짚어보고 넘어갔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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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비공식 막방.
그렇죠. 이제 학기 중에는
네.
막방이니까요.
그렇죠. 비공식 막방이죠. 네.
여름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의 의사와 여러분들의 상황화가 그렇죠?
네. 맞아요.
잼 매니저님 여름에도 계속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잼 매니저님의 예. 역할이 중요해요. 아, 잼의 마음을 딱 정해주세요.
맞아요. 매니저.
헬스하는 돼지님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방송 꼭 네.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결국 이렇게 3월이 아니죠? 5월부터 시작했나요?
4월 말부터 시작했죠. 아, 4월 네. 20 며칠.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두 달 동안 달려왔는데 네. 저희는 어떻게 좀 DJ분들 좀 똑똑해지신 것 같으세요?
저는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똑똑해졌다기보단 네. 이제 똑똑해질 준비가 약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이렇게 좀 더 계속 열심히 하면 되겠지 네. 싶은 그런 뭔가 시작? 시작이 반이라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떠세요?
아, 저는 똑똑해지기는커녕 일단 더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매번 원고를 쓸 때마다 네. 참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거를 정말 그 청취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수용자들이 네.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좀 만약에 내가 미디어계 종사를 하게 되면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지난 학기에 영화 방송 하다가
네,
이번
맞아요.
학기에 시사 방송을 하게 됐는데 영화 방송은 사실 그렇게 뭐 엄청 준비하진 않았거든요.
저도
시사 방송은 준비를 네, 해야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뭘 알아야 들어와죠.
맞아요.
그래서 아, 역시 정말 정보를 전한다는 게 내가 정말 잘 알고 그런 의미에서 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구나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던 방송이었습니다.
맞아요. 품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맞아요. 이거를 알더라도 이걸 어떤 표현을 사용을 해서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저도 네. 수록곡 방송했을 때는 그냥 노래를 듣고 감상하고 가면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걸 준비하면서 약간 진짜 이걸 하게 되면서 금요일 오후, 이른 오후 시간은 이제 그냥 당연히 이걸로 찾고 그때는 이제 우리의 스크립트가 다 쓰여지니까 이제 그걸
맞아요. 읽고 네.
이해해야
파악하고.
되잖아요.
파악하고
그 전날 밤에는 이제 써야 돼요. 그래서 나름
또 긴장 상태가 이제
나름 그리고 금요일에 그게 또 뭐가 다른 게 나올지 맞아요. 모르잖아요. 같은 얘기에 대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럼 또 목요일에 얘기만 가지고 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름 되게 일주일에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나름
진짜
나름 월화수 그래도 뉴스 읽으면서 신문 보면 면서 뭐 이거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 해보고
맞아요. 덕분에 재밌게 저는 인턴 생활하면서
맞아요.
휴식도 하는
아,
느낌으로
맞아요.
재미 그리고 그 코너를 아주 처음에 맞아요. 잘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서
마치 우리 셋이
진행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하기로 한 것처럼 아, 저 이름을
급박하게 네. 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장명 센스가 너무 좋았고
PD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아주 그
장명 PD만
주락펴락하는 네. 거가 네,
장난 아니죠.
네,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원래 혼자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 하고 싶었다고요?
아니 그 첫날 저희 첫 총회 하기 전까지 두 분 다 되게 급박하게 연락을 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 뭐 시사 뭐 혼자 할 수 있겠지 그냥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원래 이번 학기에 시사 방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 그냥 근데 누가 한 명이 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근데 그드십도 하고 계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드십을 원래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 학기부터 근데 그드집은 이미 다 찼었고.
맞아요.
근데 잼이 너무 재밌게 써는 거예요.
예, 네, 그죠.
그래가지고 잼한테 뭔가 배울 수 있을 것처럼 이제 잼이 잘 써줘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그래서.
아, 원래, 맞아요. 원래 저도 그드십을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었고 그냥 시사 그드십을 하겠다고 그걸 던진 거는 자, 저 시사하고 싶으니까 같이 시사하시고 싶으신 분 이렇게 하건데 예상치 못하게 두 분이 너무나도 네. 빠르게 갑자기 저도 할래요, 저도 할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합시다 일단 이렇게 간 거였어요.
아, 저 그드집 들으면서도 많이 배웠고.
맞아요, 그드집 네. 멋있더라고요. 처음 오프닝도 막 프로처럼 하시고.
우리 그래서 우리 또 오프닝을 좀 프로처럼 해볼래요 다음엔? 뭐 그런 생각도
우리
들더라고요.
아주 프로다운데 저는 오프닝 아주 좋습니다.
또 다르게 뭐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잼 매니저님이 DJ님들 다들 수고하셨어요 하셨는데.
아, 매니저님이 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니 앞으로도 계속 해주셔야 돼요 함께. 왜냐면 네. 우리 잼은 없으면 안 되는 우리 리더라서.
맞아요.
아, 제가요?
네.
이 방송의 왕이기 때문에.
네. 네. 또 이렇게 지락펴라.
저를 부려먹으시려고. 네.
마치 네. 최순실이 박정을 지락펴라.
누가 박정이죠 그러면? 저는 저랑 세만 하세요.
아 박근혜 안종범 최순실.
우리 처음에 뭐였죠 막두.
네.
김정희 이준석.
한이가 뭐였지?
한이가 그 배현진이었나? 아 고민정이었죠. 아, 고민정.
처음에 그랬어요. 네, 맞아요.
비슷하네요. 비슷하네.
우리 진짜 네.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성장하는
여름에도
성장하는 방송 앞으로도 진행하면 좋겠네요.
네 하면 네. 좋겠어요 진짜.
어쨌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는 우선은 쉬고
네, 네. 일단 다음 주는 없습니다.
다다음 주에 어떻게 돌아올지 열심히 네. 보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한이가 선곡했죠?
네 맞아요. 제가 저희 항상 똑똑해지고 싶다 똑똑해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똑똑해지셨는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곡은 똑똑똑이라는 곡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시면서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들으면
들을
이게 뭐예요?
잠깐만. 잠깐만. 왜냐면 나는 네. 항상 맨 마지막만 했거든요.
네. 네. 제가 그럼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보여주세요.
이거 다 커트할게요. 제가 봐봐.
네, 네. 자, 들으면
똑똑해질까요? 이
라디오였습니다.
안녕.
안녕. 마음의